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예, 우리 노아와 홍수 심판의 사건을 지금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집에서 1장부터 꼭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잠깐 저희가 다시 좀 리뷰를 하면은요. 온 세상이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대표로 하여 언약을 맺어주셨고요. 노아에게 속한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죄인들은 물로써 다 심판하셨죠. 사실 노아와 그 가족들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직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장차 예수님을 대표로 하여 예수님께 속한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나머지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마지막 날의 현실을 미리 예표하며 가르쳐 증거해 주신 거죠. 또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마지막 구원 사건을 다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방주를 통해 이제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여 새 땅에 이르게 하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다시 복주세요. 그리고 새 창조 명령을 주십니다. 다시 창조가 일어난 듯 하다는 거죠. 마치 첫 창조 때에 아담에게 아담과 이브를 복주시며 주셨던 명령처럼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9장 앞부분에 가면 1절과 7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God blessed them and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multiply, be fruitful 하시며 새 창조 명령을 주시고 땅의 모든 만물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십니다. 마치 그들을 만물을 다스리는 왕처럼 첫 번째 아담처럼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섬길 더 큰 왕이 계심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 큰 왕, 더 큰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들의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에서 번성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게 진짜 번성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리고 이 언약에서는 무지개를 증거로 하여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멸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지개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죠.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첫 창조, 6일의 창조 후에 7일째 안식이 임한 것처럼 새 땅에 다시 안식이 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노아의 홍수 사건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와 홍수 심판의 사건이 이렇게 구원으로의 새 창조 사건으로 다 끝을 맺고 노아의 이름처럼 안식이 임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번성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 후기가 따라옵니다. 에필로그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사건을 알려주시고 아들 함이 그것을 나가서 고하는 죄악을 보여주세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치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고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이 모습을 보고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결국 노아와 홍수 사건, 이 새 창조 구원 사건이 뭘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노아가 오래 살았지만 결국은 노아도 죽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찾아온 새 땅, 잠시 안식이 임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첫 창조 후에 안식의 현실 속에 있던 에덴 동산에서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죠.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요. 홍수 심판을 통한 새로운 창조 후에 안식이 임한 새 땅에서도 같은 현실이 반복되어 노아와 그 아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이 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다시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창조 때에도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타락이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셨듯이 똑같은 사건이 반복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이 내용이 첫 창조 때 타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죄악의 현실이 반복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이제 오늘 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의 처음 죄악하고 같아요. 또다시 기초가 무너집니다.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는 거예요. 노아와 가정이, 노아의 가정, 그 당시에는 교회이기도 했죠.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번성해가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함을 통해서는 오히려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저주받은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이 세상, 사단의 나라의 현실이 다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다른 것이 보여져요. 에덴 동산과는 좀 다른 모습이 한 가지가 보여주는데 저주의 현실만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축복의 현실이 함께 보여집니다. 샘과 야벳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보여주고 축복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 에덴 동산의 현실과는 다른 모습으로 함께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사실은 약속으로 그것이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은혜로 샘과 야벳이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을 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야벳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샘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야벳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뭘 알려주시는 거냐 하면 노아도 아니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구원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의 여자의 후손이 노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가르치기는 했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노아를 대표로 하여 은혜의 언약을 증거해 주셨고 그 노아에게 속한 가족들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셨지만 노아는 완전한 은혜 언약의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성취된 새 창조 구원이나 새 땅도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장차 오실 참 은혜 언약의 대표, 그리고 그분이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성취하실 영원한 새 창조 구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예표와 그림자로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전히 오셔야 했고 천국이 와야 했습니다. 다시는 저주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때가 여전히 와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 아직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노아와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인 천국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의 세상처럼 다시 기초가 무너지고 타락하였음을 알려주기 위해 보여주시는 죄악상에 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죄악상이 보여지죠. 홍수 이전에 세상에 가득 찬 죄악을 보여주실 때도 그 죄악상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가정이 무너지고 혼인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진 걸로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버지였던 노아의 죄악. 그리고 그 노아의 죄악을 따라 그 아들의 죄악이 보여져요. 아버지와 아들의 죄악이 함께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노아가 술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함이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형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일단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저주가 임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이걸 한번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믿는 우리도 이것을 생각할 때 퀘션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아니 노아가 좀 포도주에 자기가 수확한 포도주에 좀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수도 있지. 아니 그리고 그 아들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큰 죄악이었는가? 아니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통 죄라고 하면 강도짓을 했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이랬어야죠. 그런데 발가벗고 취해서 잔 것, 그걸 가서 말한 것, 뭐 그리 큰 죄일까라는 퀘스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홍수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노아와 가족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의 에필로그로 후기로 이 사건을 대해 알려주실까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정의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는 것은 별로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작으나 크나 똑같은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누구를 닮은 죄성일까요? 사단을 닮은 죄성입니다. 아니 우리가 가장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 사단을 닮은 죄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율법을 잘 지켰던 가장 도덕적이었던 바리새인조차도 예수님은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하셨거든요.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죄 안에 사단을 닮은 죄성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뭐 딴 데 갈 필요도 없어요. 선악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 그리 큰 죄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죽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겼던 죄악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걸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했죠?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정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하나님을 죽인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노아와 함의 죄악을 보면 홍수 이전의 죄로 가득했던 세상의 모습이 다시 반복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죄악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처음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범죄한 그 타락상으로 노아와 함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 잘 보세요. 처음에 노아와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악의 모습하고 노아가 지은 죄가 닮아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발가벗었다. 발가벗었다. 이전에 홍수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패역한 세대의 죄악을 보여주실 때도 술에 취한 걸로 보여주셨어요. 이 술에 취했다는 게 그저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술이 가리키는 세상, 이 세상에 취한 모습으로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대의 대표였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었는데 자기 자녀들과 이웃 세대의 본이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했던 노아가 오히려 술에 취하고 이 세상에 취하여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 취함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잖아요. 창조 이후 첫 세대의 대표였고 아버지였던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죄에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서 벌거벗음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벌거벗은 수치가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똑같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서로 닮아있죠. 그리고 이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을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 그 둘째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함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일단 함을 소개할 때 나중에 가나안의 아비가 되는 자라고 소개하죠. 가나안은 어느 족속이죠? 가나안. 항상 이스라엘의 원수 족속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원수 민족이 되고 사단의 족속을 가리킬 때 가나안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진멸당하는 사단의 백성들의 시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세상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얻기 위해 정복전쟁을 할 때 다 진멸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민족으로 사단의 백성들의 시조가 되는 자가 함이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데 또 나눠진다는 거죠. 그 자식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계보가 있고 또 사단의 백성들의 계보로 또 나눠져요. 아담과 이브에게도 그랬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가인은 사단의 백성으로, 아벨은 하나님 백성으로, 아벨이 죽은 후에는 셋이 그렇게 나눠져서 살아가는 거죠. 함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아비의 발가벗은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가서 고하였다. 여기 먼저 두 단어가 나와요. 보았고 고하였다. 그죠? 보고 가서 말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보다, 보았다라는 뜻보다는 영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Look with interest. Look with joy and pleasure. 한국말로 한번 볼까요? 보고 즐겼다. 즐기며 보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그때는 좋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Look with pleasure.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쁘게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아비의 허물을 보고 즐겼다. 어떤 눈으로 봤다는 뜻일까요? 사랑의 눈? 긍휼의 눈? 아니에요. 보고 즐기려는 정죄의 눈, 참소자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형제에게 가서 고하였다 할 때에도 이 고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말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 declare, announce, publish, 드러내고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가십과 루머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거나 자신의 짐으로 지고 덮으려는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멀씨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한 것을 즐겼기 때문에, 멀씨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퍼블리시하는 모습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죄의 눈은. 근데 여기서도 에덴 동산의 모습이 또 보여진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타락한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나요? 서로 고소하고 정죄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에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았죠. 서로의 죄를 오히려 고소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에 바빴습니다. 생각나세요? 그 마음에 긍휼이 없었어요. 아담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자기 아는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고소하고 참소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분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누구까지 고소하고 정죄했어요? 하나님까지. 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들은 다 하나님 닮은 형상의 성품이 아니죠. 누구의 깨임을 받고 누구 형상으로 된 거예요? 사단입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까지 늘 참소하고 정죄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사단의 모습. 그 사단의 모습이 아담과 이브에게도 나타났고 함에게도 그런 사단을 닮은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것처럼 새 땅에서는 사단에게 속한 백성인 함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홍수 사건의 후기로 노아와 함의 이런 죄악상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이 새 창조 후에 새 땅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홍수 심판이 수십 번 재현돼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소망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따라온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타락한 죄인에게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성품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새로워진 성품이 보여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함과는 반대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샘과 야벳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정말 선한 행위를 했다, 엄청난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그 위인처럼.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한 행위를 했나? 아니에요. 뭐 했어요? 그저 옷을 가지고 아비를 덮어준 것입니다.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샘과 야벳이 한 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라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막 복을 줄 만한 엄청난 선행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 그들이 참 믿음을 증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삼으시는 거죠.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믿음의 행함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닮은 성품을 증거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선행의 또 다른 올바른 정의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의 정의도 우리가 올바로 기억해야 되지만 선행의 정의도 올바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행함도 예수님 닮은 성품에서 나온 것을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 정말 미약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의 삶을 증거하는 것. 무엇보다 어떠한 눈과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쌓아오는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눈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샘과 야벳은 함과 함께 아비의 허물과 벌거벗은 수치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 죄에서 하나 되자고 함이 유혹했죠. 야,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죄를 했는데 우리 같이 신고자. 루머와 가십에서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긍휼히 여겼고요. 아비의 허물을 자신들의 허물처럼 여기며 먼저 가리워주려는 마음으로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나아가 옷으로 덮어줬다는 거죠. 이 사건도 에덴 동산에 나와요. 그런데 누구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보였나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처럼 여기며 덮어주는 사랑과 긍휼을 증거하신 분이 에덴 동산에서도 계셨습니다. 누구였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의 벌거벗은 수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웠던 것을 벗기시고 첫 번째 희생제사를 드려주시며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 증거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신 야벳과 샘을 통해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이 샘과 야벳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보이고 예수님 닮은 삶, 천국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은 참소자의 눈으로 보고 즐기며 정죄했지만 샘과 야벳은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을 바라보고 자기 짐으로 지며 덮어주었어요. 샘과 야벳은 덮어주는 사랑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사단을 닮은 성품의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미약하지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준 것으로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죄악상도 알려주시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증거해야 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함께 나누어야 할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삶, mercy, 그 긍휼에서 나오는 덮는 사랑이 우리의 예수님 닮은 성품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성품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덮다는 단어예요. 덮다, 덮어주었다. 영어로 하면 cover, 가리우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요. 성경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실 때 이 덮다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덮다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가장 마지막 구절 살펴볼 때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를 다시 기억하시면서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32장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가리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의 덮다, cover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허물의 사함을 얻는 것, 즉 죄사함, 용서하는 사랑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덮어준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cover.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뜻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덮어주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쓰여요? 야, 덮어줘. 모른 채 해줘. 눈 감아줘. 없던 것으로 해줘.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그냥 봐주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덮다는 뜻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셔서 그냥 다 봐주고 그냥 다 없던 일로 해주시는 것이 덮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덮다는 의미는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죄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atonement. 이 atonement의 뜻이, 원뜻이 덮다는 단어예요. cover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세요. 속죄는 다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속죄가 없어요. 속죄는 항상 뭐하고 같이 오죠? 피 흘림. 속죄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고 덮어주시는 것은 속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속죄의 피가 흘려지지 않은 덮음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여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덮어주셨잖아요. 그 덮어준 것도 그냥 가죽옷 하나 어디다 얻어다가 덮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속죄 제사를,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그들을 덮어주신, 피로 덮어주신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도 정한 동물을 번제로 드리게 하셨죠. 그 동물의 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셨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앞뒤로 제사가 나와요. 피의 제사가 없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 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각 집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죠. 그 피로 덮게 하시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로 덮어진 집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지는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이 희생제물의 피로 덮이고 그 죄가 가리워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덮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 무조건 다 좋게 해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덮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은 덮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덮는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사건부터 계속해서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덮는 사랑이 어디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성취가 되나요?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십자가입니다. 동물의 피로서는 죄를 사할 수 없었다. 동물의 피로서는 완전히 가리거나 덮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 동물들의 피가 가리키던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만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피가 우리의 속죄를 위해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영원한 사망의 죄값이 다 치러지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져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자기 자신이 덮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자신이 다 가져가시고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 심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사만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 방주를 통해서도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방주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덮은 모습이에요. 방주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덮어 홍수 심판에서 그들을 건져 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을 덮었던 방주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죠? 우리가 처음 이 사건을 살펴볼 때 보았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셔서, 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긍휼히 여기셨느냐? 우리를 덮으셔서. 모든 심판은 자신이 다 담당하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심판에서 건져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결국 방주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덮는 사랑, 십자가 사랑이 노아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덮는 사랑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덮는 사랑은 다시 말하면 짐을 지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짐을 짓지 않고 용서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의 짐을 지고 대신 심판받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잘 들어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죄밖에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우린 죄 가운데서 심판으로 가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가리움, 그 죄가 덮는, 덮어지는 사람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한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아들의 보혈을 통해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예수님이 친히 자기 피로 덮어주시는 자가 복이 있다. 모든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것이라. 죄인으로 받지 않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도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옷 입혀주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덮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죄와 허물의 수치에 벌거벗음 속에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옷 입은 자들은 다 심판에서 건져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으로 덮이지 않은 자들, 예수님으로 덮어주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신을 다른 것으로 가리고 살려고 했던 자들, 임금들, 왕족들, 세상의 강함과 장군들, 부자들, 세상의 부요함과 자기 자랑과 육체의 자랑과 세상의 부요한 것으로 자기를 가지려고 했던 자들, 하나도 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죄의 수치에 벌거벗음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 아무것도 자기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고백을 해요? 산과 바위라도 떨어져 나를 좀 가리워달라. 희한하죠? 예수님으로 가리워달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끝까지 산과 바위라도 나를 덮어서 저 심판에서 나를 건져달라. 산과 바위가 떨어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심판받는 것보단 낫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산과 바위가 그들을 덮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덮이지 않으면, 오직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지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가리워져야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구원의 기쁨으로 죽는 날까지, 아니 죽음조차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덮는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덮어주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들이 이런 새 땅에서 어떤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닮아 서로 덮어주는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했습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했죠. 그런데 함의 삶에 그러한 사랑이나 긍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함은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를 긍휼히 여기거나 아비의 허물을 자신의 짐으로 지며 덮어주려고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비의 허물을 즐기고 들춰내고 고소하고 정죄하며 떠들어댔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죄에 함께 참여하게 하려고 샘과 야벳까지 시험했습니다. 샘과 야벳이 그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아비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의 짐으로 지고 덮어줌으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덮는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한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함으로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아니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증거한 것에 뭐가 자랑할 게 있어요? 믿음의 행함은 그런 겁니다.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 사랑으로 증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함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이후 구원 역사에서 함은 사단의 백성으로, 샘과 야벳은 하나님 백성으로 또 나뉘어 살아가죠. 홍수 이후에도 이 세상은 여자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예수님께 속한 백성, 사단으로 대표되는 세상에 속한 백성들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나요? 덮는 사랑을 받은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이 교회를 주신 거죠. 방주 안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성도의 삶이 다시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세요. 믿노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에 덮는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오라고 하세요. 그 십자가 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맛보고 누리고 아는 것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만 참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랑과 긍휼로 열매 맺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복음에서만 나와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 성품도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죠. 서로 긍휼히 여기며 덮어주는 사랑, 서로 짐을 지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열매고 천국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긍휼의 눈이 아니면 절대 하나됨은 지켜지지가 않아요. 오늘도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가 서로 긍휼히 바라보고 일주일 동안 이 나그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기쁘게 맞아줄 때 그런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됨이 지켜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서로 뭐가 그렇게 괴로운지 고소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뭐 나를 어떻게 보지는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천국 백성임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두 구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14절.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행함은 긍휼이에요. 긍휼, 받은 긍휼을 증거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믿는 성도는 그렇게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긍휼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므로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형제의 허물과 죄가 발견되었을 때에도 사단처럼 그것을 즐기거나 들켜내거나 고소하거나 정죄하거나 가십을 만들거나 루머를 만드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형제의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긍휼이 짐을 지게 하는 것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내 짐처럼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짐을 지고 덮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덮는 사랑은요, 고난이 따라와요. 내 짐으로 지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마음에 품게 되잖아요. 우리 자기 자녀들에게는 좀 그렇게 하잖아요. 천국 백성들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거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덮는 사랑의 목적, 예수님도 덮는 사랑을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덮는 사랑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세요. 형제들의 짐을 함께 지고 그 죄를 다루어지기까지 하여 그들이 미혹된 길을 가는 것에서 돌아서게 하고 진리 복음에서 흔들리는 것에서 굳게 해주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봐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인도해 가는 것. 우리의 긍휼과 사랑이 이 목적으로 가야 한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목적으로 하신 거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는 약속도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긍휼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짐을 지는 사랑을 할 때에 내 남편이 미혹된 것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내 아내가 진리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내 자녀들이 복음에서 떠나가고 있을 때 다시 돌이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이루신다는 뜻이죠. 뭘 통해? 처음에는 하나님이 덮는 사랑을 하셨고 이제는 샘과 야벳이 덮는 사랑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덮는 사랑을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는 덮는 사랑으로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샘과 야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런 새 땅에는 또다시 죄와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지만 우리가 이런 천국에는 다시 죄나 저주나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천국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 오늘은 이 성찬을 통해 맛보고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덮는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세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덮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러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지금도 품에 안으시고 덮으시고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눈과 어떤 모습으로 이 성찬상에 나와야 할까요? 우리 안에 두었던 고소하고 정죄하는 죄,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조금이라도 증거하려는 눈과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죄,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 하고 살아갔던 죄,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이 성찬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 알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덮는 사랑을 더욱 깨닫고 그 사랑의 성품으로 열매 맺어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며 이 성찬상에 참여하여 우리 주님과 그리고 함께 한 상으로 부르신 형제들과 덮는 사랑의 교제, 긍휼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